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번 주를 포함해서 10주 동안 15장 전체를 강해하고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우리 심령 깊숙이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 복음의 기초,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강해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10주 동안 지속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전체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한 챕터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많이 가미되지 아니한 성경 자체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한 챕터를 꿰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그 장에 가서 펼치고 묵상을 할 때마다 나를 휘어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활의 진리 없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부활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 초대교회는 태동하자마자 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공격 같은 것. 디모데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 그래서 믿음을 와해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몸을 악하게 보는, 사람의 육체를 악하게 보는 헬라 세계관에 물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영적 부활이 일어났다.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그리스도인들이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데 혼란스럽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악성 종양이라고 그랬어요. 암이라는 말이죠. 뭐가요? 부활에 대한 비진리를 확산시키는 것.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장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것이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 58절을 할애한 이유입니다.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을 강해하는 이 기간 가운데 다른 설교 강해하던 것과는 달리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기보다는 내가 내 영혼이 필요로 하는 어떤 진리를 흡수해야지라는 각오로 들으셔야 됩니다. 인용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용 구절을 15장과 더불어서 몇십 년 가운데 깊이 있게 정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용 구절이 때로는 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 몇 군데를 찾아가서 길게 읽을 것입니다. 대부분 설교할 때 4절, 5절 이상 지나가면은 성도들의 경향이 듣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영혼의 손해인데도.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빨리 그 인용이 끝나기를 기다려요. 그러나 그 구절이 선생님께서 지금 밝히시고자 하는 그 진리와 맞닥뜨려 있을 때에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내 영혼에 새기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거룩한 기대감으로 들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구약에 있었던 그 일들은 고린도 교회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일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전서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1920년이 지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본보기로, 교훈으로 유익을 취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를 위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사역 중 한 도시,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한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면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되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 10,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 백성이 이곳에 많대요.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머뭅니다.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러요. 3년간 머물렀다고 되어 있고 그곳에서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린도로부터 소식이, 뉴스가 속속 들어옵니다.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1년 6개월 동안 진리로 견고케 했던 곳이었는데 4, 5년이 지나는 사이에 심지어 이러한 부활이 없다라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8절이면은 한 챕터를 채우기에 여러분 작은 분량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할애합니다. 하나의 논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너지면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전체 장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58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1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35절부터 57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58절 마지막 그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1절부터 34절은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은 있는가라는 큰 주제입니다. 두 번째 35절부터 57절까지는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58절 마지막 한 절은 이것에 근거하여 결론적으로 권면하고 이 장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는데 실제로는 11절까지가 하나의 구분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무엇인가를 답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4절은 구약과 복음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강력한 증거이다. 다음 주에 읽을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목격자 중에 하나가 나 사도 바울이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두 개의 단락을 나누어서 생각하게 될 텐데 1절 4절이 구약 성경과 복음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차근차근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외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인 형제를 향해서 부활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외부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형제들입니다. 마치 친동생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잘못 생각하여 괴로워할 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설득하거나 대화하죠. 그러한 심정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쓴 것이라. 4, 5년 전 고린도에 도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전부 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붙들고 믿고 감격했던 그 진리를 일부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2절 중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는 영혼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변동도 없을 줄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우리 구원은 삶 사실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따라서 그 향방이 결정됩니다. 사도가 전했던 복음 진리를 여전히 굳게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있다면 구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붙들고 있던 그 진리를 놓아버리거나 변질된 복음을 붙잡게 될 때 갈라디아서 1장이 다룬 것처럼 구원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대다수의 사람이나 이단의 교주들은 대부분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5년 전에 접했던 복음 진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는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이 이처럼 각 개인에게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여기 한 단어 헛되이라는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이 헛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ithout ground, without basis, 근거 없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활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의 관련하여 문제 직면할 수가 있고 부활에 대한 깊은 확신이 없는 신자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 전체에 대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주 동안 깊이 있게 한 10주 동안 부활에 대한 진리를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 3절에 있는 내가 받은 것은 이 말은 사도 스스로 연구하여 만들어낸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사도가 받아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네, 저도 초기에 고린도 전서 15장을 읽으면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더랬어요. 이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먼저 달려와서 전한 것이 아닌데 왜 먼저라고 이게 돼 있을까? 빌립보에게 데살로니가에 아덴에 그게 먼저 전했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왜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고 이렇게 돼 있을까? 헬라어를 보니까 누구보다도 너희에게 먼저 이란 뜻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어 성경은 as of first importance.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로 여겨.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심어주고 그들의 10년 가운데 각인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 이 말이 주께서 내게 계시하신 것 그 가운데 핵심 진리가 이것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것이 뭐냐면은 3절에 있는 세 가지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다시 말해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계시된 약속대로 성경대로 하나, 두 개, 세 개가 일어났고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기초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뭔가?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세 번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이것은 기구절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면 안 됩니다. 뭐 중요한 게 없네? 아는 거네?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 구절을 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뭔가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심령을 두드리고 장악하고 지배할 때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입니다. 일정한 과거의 어떤 시점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물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영원한 생존과 나의 영원한 데스티니와 연관이 있는 어떤 죽음입니다. 고린도전서 서신 작성 기준해서 25년 전에 이 고린도전서는 AD 55년 정도에 에베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25년 전에 어느 금요일 오전 9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특정한 곳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어떤 거룩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는가?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사람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나의 죄 때문에 과거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룩한 이 사건은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두 번째는 무슨 의미인가? 왜 장사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육체적 죽음을 분명히 경험했다는 거예요. 생명 호흡이 중지되셨고 싸늘한 시신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그 시체의 피부 색깔이 변색되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로 깎아 만든 동굴 무덤에 시체로 안치되십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묻히는 장례의 의식을 치루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났사입니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 그것을 고스란히 머리를 감싸고 있던 수건을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둔 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세마포 안에 있던 죽은 몸이 다른 차원의 몸을 입고 일어나셨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없었던 거대한 그리고 거룩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함께 요한복음 20장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목격했던 그때 현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덤에 갇히셨던 시신으로 배를 동여 메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코만 보이게 그런 상태로 누워 계시던 시체가 그것이 제자들이 여인들이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20장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 다른 제자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굽히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 안에 시체가 있어야 했는데 세마포만 놓인 것이 보입니다.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시신을 둘러쌌던 몸통을 이렇게 둘렀던 수십 번 둘렀던 그 세마포 머리를 둘렀던 따로 구분하여 덮고 있던 그 수건 이것을 누군가가 벗겨내어서 시신은 다르게 어떻게 처리하고 그 수건과 세마포를 벗겨내어서 한 곳에 뭉쳐놓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사람이 누워있습니다. 몸체를 둘러쌌던 세마포 머리를 둘러쌌던 수건 그것이 고스란히 있는 채로 안에 있는 몸체만 쑥 빠진 그대로 가라앉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른 차원의 몸으로 변모하여 이제까지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다른 몸을 입으셨구나라고 확신한 것은 아닙니다. 기이하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지? 라고 놀람의 상태이지 아 부활하셨다라고 기뻐한 것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할 때까지. 그런데 더 나아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 세계 동사의 시제입니다. 헬라어 시제에는 미래적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가 있고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앞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이거는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시제입니다. 그 반면에 다시 살아나서 이것은 완료행위예요. 완료행위에 대해서 잠시 구분해 보겠습니다. 영어에도 과거와 완료행위 있는데 내가 넬슨의 2년간 살았다. I lived in Nelson for 2 years. 이렇게 합니다. 2년 살고 난 뒤 지금은요 몰라요. 그것을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완료 시제는 다릅니다. I have lived in Nelson for 2 years. 나는 넬슨에 지금껏 2년 동안 살고 있다. 2년 전에 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여파를 미치는 것. 그것을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앞에는 죽으시고 과거에 이례적으로 끝나요. 계속 죽어 있지 아니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되었어요. 장사 된 채로 계속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살아나십니다. 완료행위입니다. 살아나셔서 그 뒤에 한 30년 지나다가 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 고린도전서를 쓴 25년이 지나서 계속 살아계시오. 2000년이 지난 지금 살아계시오.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가 되신 것입니다. 주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He is risen. 주께서 다시 사셨다. He is still risen. 여전히 지금껏 살아계신다.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며 인도하는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은 영광스럽게 주님의 입으로 직접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계시합니다. 1장 1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뭐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라. 지금 살아있는 자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 목격자들의 증언과 관련된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힘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 요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부활을 확신하고 목도한 그 사람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설파하다가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강력하게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에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신 이는 개바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주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죠. 주님께서 죽으시는 현장을 본 사람들은 많아요. 로마 군사들도 있었고 주님을 섬기면서 따라다니던 여인들도 있었고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멀리서 쳐다보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구분 없이 주님의 죽으심은 그냥 어떤 제한 없이 보이신 장면이라면 부활하신 그 모습은 주님께서 선별적으로 섭리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40일 동안에요. 가장 먼저 이 성경에는 개바에게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개바에게. 두 번째, 열두 제자에게.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한 제자들 그토록 따르고 이제 뭔가 거대한 것이 일어나겠구나. 메시아께서 약속했던 새 시대가 도래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영광이 부활하는구나.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절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1997년 11월 저는 그때 선교지에 있었는데 대한민국 국가 부도 사태가 있었던 IMF가 일어난 때입니다. 보통 11월, 12월은 이제 기업 신입 직원을 뽑고 채용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 그 분주한 때예요. 그때 11월과 12월 동안에 이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기업 3,300개가 줄 도산합니다. 그때 채용 현장, 채용 시장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준비했던 대기업 채용 시험이 합격되었고 면접까지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를 받으러 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등교핀이 도착합니다. 열어보니까 입사 취소 통보예요. 그때 그것을 받고 절망하고 눈물하는 사람 참 많았다고 해요. 이 그림을 제자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살아계실 때 그분이 못하신 것이 있었나요? 지혜와 지식 면에서 주 예수께서 꿇린 적이 있었나요? 능력 면에서 꿇린 적이 있었나요? 권능으로 폭풍까지 잠잠케 하시고 죽음을 명하여 생명으로 일으키신 분이에요. 어떤 건세도 주님 앞에서는 뜰 수밖에 없었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절망감과 두려움이 일어나면서 나의 주님을 저렇게 죽였다면은 저분을 랍비로 따른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절망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0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일까요?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신 다음에 토요일이 지나고 그리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단지 이상하다라고만 느끼고 있을지. 그러나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절망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금요일날 절반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하루 전체를 음울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들이 지냅니다. 오늘 이 19절의 본문은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때에 되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감격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열두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성경 다른 곳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500명이나 돼서 이것도 금시초문이에요. 500명이 어디에 모였을까?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이것도 우리에게는 그냥 추측할 따름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지역으로 신약학자들은 추정을 할 따름입니다. 어딘지는 모릅니다. 500명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시에 보이셨어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 가운데 아마도 두고두고 회자되었을 어떤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대다수는 500명 가운데 450명 정도는 지금 살아있고 AD 30년에 주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이후 고린도전서를 작성한 25년간 한 450명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본도 교회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운 증거에 대해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라면 지금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으로 가보라. 그때 사람들 살아있는 400몇 명의 그 산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것이 진실인지 물어봐라. 그 중에 더러는 죽었지만 대부분은 살아있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세한 떨림이 있는 거예요. 책상이. 지진으로는 바로 생각이 안 되고 이상한 떨림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 그 다세대 주택 공사 현장이 있거든요. 굴착기로 이렇게 그때 당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구와 다른 지역에 있는 이와 교제를 하다가 자기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 지진이었구나. 그때 몇 번 반복했던 게 여러 사람의 증언은 힘을 가집니다. 내가 짐작했던 무언가가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합쳐지면 어떤 콘크리트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500명이 일시에 목도했다면 이것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저는 주님께서 일부러 이 사건을 만드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세 그룹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왜 주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더랬습니다. 그에게 신이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지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기인은 삶의 거룩한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들인데 아까 제자들과 사도들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에는 가롯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를 말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읽어 나가시면 사도라는 직임을 감당하는 이들을 보이죠. 바나바도 그러한 차원에서는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차원의 열두 사도 반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주님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오중 직임 가운데 그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정일 훨씬 지나 태어난 아이 같은 나에게도 이런 표현이에요. 왜요? 다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야고보에게, 또 일시의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했나요? 복음 진리를 없애기 위해서 박해하는 데 헌신했죠.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이것을 그는 예정일이 훨씬 지나서 태어난 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그러나 이 경험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에 철저한 주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9장 잠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사절을 이제 같이 또 읽겠습니다. 3절부터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꾸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삶의 기초가 되고 그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가운데 몇 군데 자기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서신서 곳곳에 어떤 메시지를 작성할 때 부활과 관련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곳이 있던가요? 삶의 메시지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이 만났든 제자들이 만났든 500여 형제들이 만났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에 사도들이 증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터치하셨어요. 신비입니다. 이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 그 모습을 본 것은 아니지만, 목도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희한한 터치로, 방문으로 개입하심으로 이 역사적 사실이 믿어졌어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미 나의 삶 가운데 작동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라고 하면은 설명을 못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한 번도 빛의 구분을 한 적이 없어요. 색깔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노란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빛의 구분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에게 빛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적인 증거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받아들였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들이대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를 믿고 이 사도적인 증거를 받은 믿는 우리가 다시 말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 주님의 요구는, 부탁은 이것을 내 삶의 기초로 견고히 세우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10주 가운데 한 주를 이 말씀 도입 부분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본문 강의를 기초로 하여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58절까지를 시편 119편 18절을 순종하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순종해 주십시오. 그냥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오라 했지 숙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짧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께서 친히 예비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것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한 20초 걸리는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순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앞두고 고린도전서 15장 강해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부활이 사실이며 우리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는 이 은혜도 입었습니다. 간구하는 것은 이 진리가 내 삶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깊이 알고 나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나머지 9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5장 열어서 천천히 읽어나갈 때 그것이 영어로 된 서적이든지 한글로 된 번역본이든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 가운데 견고히 세우셔서 어떠한 곳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